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20장 11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계시록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최후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중간부터 계속 상세하게 본문을 조금씩 나눠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위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후의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내용 항목들이 상세하게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누가 심판하는가, 심판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지금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얘기할 때 백보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백보좌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지껏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앉아계신 영광의 보좌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보좌를 보았다 혹은 보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크고 흰 보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보좌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지껏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신 보좌만을 이제 보좌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심판을 행하시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그런 보좌를 요한이 목격하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 위에 이제 앉으신 이가 계신 거예요. 물론 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백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앉아 계시건 여하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행하시는 거죠. 11절 뒤에 보시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은 간대가 없다. 그러니까 다 사라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여지껏 모든 인류가 살았던 지상적인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도 땅도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있을 때 갖고 있던 모든 기준, 생활, 가치관 등등도 당연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면 12절부터 14절에 좀 더 상세하게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두 번째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온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셨을 때 아직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12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 역시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죽은 자들 해놓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다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첫 번째 전쟁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위에 마귀가 심판받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지껏 있었던 모든 재앙과 심판 때에도 뭐 일곱 봉이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음녀를 향한 심판 이런 모든 심판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심판받고 죽임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죽임당한 사람들, 이미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불신자이건 선도이건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죽은 사람들을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두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고 또 하나는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종종 성도들이 화장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하나요? 혹은 사지가 찢겨서 죽임당하거나 제대로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면 이 땅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시신도 있고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다 흙이 되지만 사람이 만약 바다에서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바다에서 죽으면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고기 밥이 됐다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뭐 전쟁통에 바다에서 죽었건 바다에서 빠져 죽었건 여하튼 그 사람의 시체가 가만히 바닥까지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무덤 형성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와서 다 시체를 뜯어먹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모든 사람들을 바다가 다 내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말은 비단 바다에서 죽은 자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에서 죽었건 바다에서 죽었건 산에서 죽었건 공중에서 죽었건 여하튼 죽은 사람들의 육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죽은 그 장소가 다 내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시신을 갖고 있으니까 시신을 내어놓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 땅에서 죽은 자들, 공중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육적으로 죽임당한 자들의 육체가 다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음부는 쉽게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죽으면, 육적으로 죽으면 불신자의 경우에 그 사람의 영혼은 곧장 지체 없이 지옥으로 갑니다. 한참 뭐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심판이 유예되는 게 아니에요. 죽자 말자 곧장 지옥에 간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지옥문을 열리고 지옥에서 그들의 영혼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심판을 받느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죽었던 육체도 살아나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건 육체도 살아나고 심판받고 있던 그들의 영혼도 지옥에서 나와서 지금은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백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당연한 것이지만 한 가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죄짓고 심판받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심판당하고 있던 영혼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상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날 재판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곧장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잠깐 나오지요. 나와서 법정으로 가잖아요. 법정에서 재판받고 이후에 다시 판결을 받아서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이고 죄가 있으면 다시 감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재판받기 위해 잠시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육체도 이미 죽었고 영혼도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네 번째로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가? 여기 보면 심판받는 기준이 나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책들이 나오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12절 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가 기록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쓰여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더 첨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써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나오죠.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끝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실 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행위예요.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무엇을 따라 심판받냐면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도 아주 악한 행함 중에 하나겠죠.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은 행함이 있을 때에는 그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나왔던 행함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행위들이 나오는데 일단 불신자들이 했던 행함들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나 마귀의 하수인들이 기적을 행하거나 달콤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나 이 세상을 따르고 마귀와 짐승들을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마귀 하수인으로 살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치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행위들이고 행함들이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거꾸로의 행함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데 또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라, 인내하라, 혹은 믿음 안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관련되는 명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행하는 행함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행하는 악한 행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행함의 죄악들을 용서받는 것이죠. 여하튼 이와 같이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심판하신 이후에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가 어떤 형벌을 가하시는가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행하는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 이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이 불못에 던져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 유황불, 불못, 유황불못 혹은 불로된 못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불못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몽땅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지옥에 가는 것 이외에 죽는 것들은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판을 시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는 딱 한 가지의 벌만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벌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불못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몽둥이 찜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거나 없어지면 안 될까요? 그런 식의 타협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시행하는 건 딱 한 가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 이외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5절 쭉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원받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는가, 이건 요 내용에서 나오지 않고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심판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그걸 우리가 심판받는다, 재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보시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심판이 없는데 도대체 불못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과 어떤 심판을 시행받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봐야 합니다. 근데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21장 내용인데요. 21장과 22장을 보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과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불못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영원한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을 영원히 심판받게 하시겠는가. 그것도 새세토록 밤낮으로 불에 타고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그건 너무 하나님이 가혹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싹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한 번 고통을 받는 거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을 잘 보시면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에 대한 심판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기록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보좌에서 심판하시지만 그 기록은 생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사로잡아 불못에 던져버리시죠. 짐승도 거짓 선자도 마귀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후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나는 면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 고백하고 또 믿고 소망을 두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과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믿지 않던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게 될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무엇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심판받게 될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 영화와 사치를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았음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간대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구원과 천국으로, 영생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일정 부분 받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천국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악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또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